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시편 73편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홀수는 우리 성가대가 하고 짝수는 나머지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성가대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골짜다 이들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음이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19절 다 함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딸이 있습니다. 페리 데이비스인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타임즈와의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렸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아빠 밑에서 성장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로널드 레이건은 참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과거는 참 어둡고 힘들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참 긍정적인 아빠였다라고 딸이 아빠를 그렇게 회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죽기 전에 알츠하이머스 병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기억력이 참 많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마지막에 누워있을 때에는 아내인 낸시 레이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기억하는 것은 그때에도 아빠 주머니에 코인, 동전 하나를 꼭 가지고 있었대요. 그 동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Let go and let God. 여러분, let go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성장할 때 있었던 나쁜 기억, 아팠던 기억들, 좋지 못한 과거, 내가 붙들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let go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떠나보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얼마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도 let go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let go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냥 let go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코인에는 마지막에 답이 있습니다. let God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let God take care of it. 하나님이 이걸 내 인생의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그렇게 기억력이 다 쇠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그 잔돈만큼은 꼭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Let go and let God. 대통령의 딸인 페리 데이비스가 그 동전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동전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 동전에 적혀있는 글귀만큼은 우리 인생에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붙들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Let go and let God.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실 수 있게 맡겨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3주째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자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Let go 해야 되는 토픽을 하나씩 매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Let go 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염려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 염려의 문제를 우리 삶에서 let go,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불평, complain 하는 문제죠. 그렇죠? 이것 하나님 앞에 let go,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self-pity,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 자기를 가련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것,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불쌍히 가련하게 여기는 것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 문제인데 라고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함께 보고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언어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y me? 왜 나냐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일어나는가. 이게 자기 연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언어의 표현이에요. Why me? 왜 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Why me? 왜 나?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그냥 귀로 들어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모세가 why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써요. 하나님 왜? 왜?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let go, 그들을 보내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만들어야 되는 벽돌이 있어요. 벽돌 수가 있는데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벽돌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인 짚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짚은 공급해 주지 않지만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벽돌의 수는 똑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죠.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너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또 고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억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궁전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굽 군사가 히브리인을 괴롭힙니다. 모세가 뭘 합니까? 단번에 가서 애굽 군사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보니까 이제는 누구끼리 싸워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서서 중재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군사를 쳐 죽여드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모세 나름대로는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자기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한 일인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소식을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려요? 히브리인들이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자로 40년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낭비죠.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는 순종하고 왔다고 왔는데 누가 또 컴플레인을 해요? 자기 민족인 히브리인이 또 불평을 하는 거. 그때 모세 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why me? 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왜 나를 보냈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why me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지 못한 죄인지, 우리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을 통해서 아삽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1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자,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 마음을 정결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주는 자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도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 내가 실족할 뻔했,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연속으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넘어질 뻔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는데 아삽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4절 끝을 보면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는 거. 모세가 경험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삽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내게는 점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why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어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움의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사람인 아삽이 뭘 부러워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아삽이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억울하게도 불공평하게도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악인이 형통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 마음의 부러움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부러움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정직한 분들은 딱 세 명 계시네요. 그렇죠. 부러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러움이 선을 넘어선 거예요. 아삽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러움은 부러움인데 그 부러움의 선을 넘어서서 어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라헬입니다. 라헬. 남편의 사랑은 누가 다 받는데? 자기가 다 받는데 누구를 부러워해요? 누구를 시기해? 언니를 시기합니다. 왜입니까?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내가 다 받는데 나는 자식을 놓지 못하는데 언니가 자식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 축복을 주시는 걸 그게 부러운데 그 부러움의 선에 남아있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선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뭘 하여?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내가 이렇게 협박하면 남자들 집 나갑니다. 라헬이 뭐 했어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언니를.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기와 질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장 먼저 변화가 언어가 부정적으로 됩니다. 라헬이 뭐라고 말해요, 남편에게?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묵상하기 시작해요. 언어가 변화되었어요. 언어가 변화되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행동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이 뭘 합니까? 아들을 얻어보겠다라고 뭘 해요? 내게 있는 여정을 남편에게 줘서라도 내게 없는 것 얻어내겠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군가가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자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까지 넘어가서 내 삶에 시기와 질투를 인정해주고 내 삶에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요? 행동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의 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7절 시작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여러분 눈은 튀어나와야 예쁜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예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 튀어나오면 시술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삽이 뭐가 부러워? 악인들이 잘 먹고 얼굴에 살쪄서 눈이 톡 튀어나온 게 그것도 예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4절입니다. 또 뭐가 부러운지. 우리 4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 속에 누워있는 악인의 시체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야,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악인의 모든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악인의 삶도 이쁘고 그들이 죽어있는 모습도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직하게 살고 내 손을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여?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바보처럼. 남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든 참고 내 가정을 붙들고 지켜보려고 내 삶을 드리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때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가 되는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나만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Why me? 하나님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주시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가정과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려가며 기도하고 땀 한 방울 흘리며 교회를 섬겼던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몇 대까지?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아지면 안 되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것. 우리 지난주 불만을 볼 때도 불평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열 명이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네피림 민족을 봤는데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보고 왔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과장법을 쓰고 있는데 뭘 과장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이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이 다 이뻐 보이는 것. 우리 4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4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무슨 담당 목회자? 장례예배 담당 목회자였어요. 장례예배와 돌예배는 제가 전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임종 참 많이 지켜봤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면 두려워한다라는 거. 얼굴이 얼마나 찌그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권사님이지만 내가 죽으면 주의 품에 안긴다라는 그 신앙 하나 있으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느 권사님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못 들어오게 해. 잠시 밖에 있으래. 그 사이에 뭐 하는지 아세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도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오는데 예쁘게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립스틱 바를 동안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 돼 있으면서 이것만 바르면 이쁘다고. 저희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우리 할머님 이름이 송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알고 그 시대에 송마리아라는 이름을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지병이 오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누지를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의 기저귀 다 갈아드리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남편 빨리 돌아가시고 사고로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룰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실 때 저는 그때 초등학교라 학교가 있었는데 못 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세 번 웃고 돌아가셨대. 그 육신의 고통 가문에 늘 인상 쓰고 계셨는데 죽기 전에 세 번 웃었대요. 환하게.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대.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을까요? 남편 빨리 사고로 돌아가고 며느리 손에 자기 똥오줌 다 걸러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밥 한 번 못 먹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세 번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서 양손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 보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강 맛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완전히 그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아픔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TD를 갔더니 파리 TD는 섬기러 온 팀 멤버들이 다 젊습니다. 야,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좋은지 몰라요. 권사님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간디?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삶들을 로요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야, 간증 나누는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저는 명함도 못 내놓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그 조그만 자매들이 이겨내고 하나님 붙드는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통이 없다고요? 고통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런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구역 예배 가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 간증 나누는 거 보면 경쟁하는 것 같아. 내가 더 힘들게 살았어. 나처럼 어렵게 산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면 내가 피해자예요. 무조건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줘야 돼. 왜? 내가 가장 아프니까. 나만 위로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관계에서 늘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수가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자유하는지 그걸 제가 오늘 힌트를 드리려고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 볼 수 있을까? 아삽 스스로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고민을 해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서 고통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이 중요합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답을 찾았어요? 내 스스로 고민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내 인생의 고민이 언제 해결됐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 해결된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아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뭘 보는지를 한번 볼게요.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금 악인들이 어디 서 있어요? 아삽이 볼 때는 파운데이션이 든든한 곳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찾아올 때 우리도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염려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면 뭐가 생겨요?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모든 것이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